그래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서브컬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방송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 오늘은 이와라 유지 작품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짝짝짝.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는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다양한 서브컬처 주제를 리뷰하고 소개하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작품이라면 가시나무왕, 그리고 요 1분기 2016년 1분기에 디멘션 W라는 애니화된 작품의 원작자인 이와라 유지의 다양한 작품들에 대해서 리뷰해보고 이 만화가 자체에 대해서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같이 해주실 게스트분 백피님, 네, 국가의 충성을 틈틈이 하고 계신 백피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편 하기에 앞서서 음악 듣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주제가 주제니까 이와라 유지가 만든 작품의 애니메이션화된 고거의 음악을 듣자고요.
그게 좋겠죠.
가시나무왕이랑 디멘션 W밖에 없어서.
근데 이와라 유지가 아까 소개를 용행 씨가 안 하셨는데,
네.
다커 댄 블랙, 그러니까 흑의 계약자 칠개꽃이라는 만화도 했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흑의 계약자의 캐릭터 디자이너가 이와라 유지라.
어?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한 게 아니라 설명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
처음에 대표작이나 이와라 유지 잘 모르시겠지만
만화가,
이러면서
예, 만화가로 아니 뭐 자세하게 그건 그때 가서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오프닝 노래나 이런 노래를 따진다면 칠흑의 계약 흑의 계약자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은 만화 자기가 쓴 만화인 걸로 해서 그럼 디멘션 W 오프닝 들을까요?
디멘션 W 오프닝.
사실 가시나무왕은 제가 음악을 몰라서. 오브의 영화 극장판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뭐 오프닝만 찾아보고 디멘션 W를 애니메이션을 아직 안 봐서
뭐 그러면 한번 그냥 뭔가 하나 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
네. 방송은 테일즈샵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모르고 백피님도 모르지만 뭔가 하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사실은 흑예계약자 오프닝이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네.
이기 오프닝도 괜찮고.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만화가 이와라 유지 특집이기 때문에 디멘션 W 오프닝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먼저 오늘의 주제 이와라 유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화가 프로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하라 유지라는 만화가는 뭘 뭐 나이 이런 거 말해야 되나요?
아니 뭐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죠?
네, 필요 없죠. 어 원래는 이제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그 디자이너로 먼저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게임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어 이제 그 회사를 나오고 만화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첫 자신의 데뷔작인 쿠델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동명의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담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담당을 한 그 캐릭터를 이용한 시퀄 작품으로 만화 쿠델카를 연재했고 이어서 지구 미사키 그리고 가시나무왕 그리고 학원 창세묘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일 수도 있는 흑예계약자라는 애니메이션의 그 캐릭터 디자인을 맡아서 캐릭터 디자인도 하고 당사자분께서 외전격인 흑예계약자 7개 꽃을 만화도 연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애니화도 됐던 디멘션 W를 아직까지 연재하고 있는 작품 종류수만 해도 6종류예요. 예,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쓴 만화가입니다.
네, 막상 권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서
네.
그래도 작품 수에 비하여는 읽기 편했죠. 이와라 네. 유지 작품선에서 한번 대부분 다 찾아서 읽어봤는데
네 그렇죠. 이번 방송 한다고 해서 제가 또 일부러 그 백피님이 아직 못 읽어본 작품들이라고 하는 작품 세 작품을 제가 중고로 구했어요. 그래서 구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드리기도 했는데 딱 그래서 리뷰하기도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 근데 또 이게 여섯 종류가 짧아서 그렇지 합쳐서 놓으면 그래도 권수가 이제 많지 않나요? 3권, 5권 가시나무왕도 6권이었고 그러면 흑예계약자가 4권이었죠. 그러면 10권, 21권 디멘션 W가
현재 8권
8권이니까 그래도 30권이나 쓴 만화가요.
어 그렇네요.
네, 그렇게 따지면 단순 단행본수로만 해도 30권이면 뭐 충분히 많이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작가입니다. 어, 이 만화가의 특이점이라면 뭐 원래 게임 디자이너 출신이다 라는 점.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왜 만화가 분들 처음 데뷔할 때 처음 디자인 다루고 특히 한 30권씩 되는 만화들 보면 막 뒤에 갈수록 점점 그림체 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죠?
이 만화가는 좀 기본적으로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뷔를 한 분이라서 그런가 초기 작품이랑 후기 작품이랑 느낌이 다르다라는 인상이지 막 그림 실력이 막 일취월장했네 이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완성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특이한 점이 요즘 세상에선 참 보기 드물게 그림을 다 손으로 그리고 그 톤을 되도록 지향하는 그림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도 보면은 그래서 대부분 다 자기가 직접 펜선으로 스크래치를 긋는 형식으로 연출을 하고
그죠?
예,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고
되게 명암을 강하게 줘서 미국 코믹스 같은 느낌도 나죠.
네, 그렇죠. 실제로 학원 창세 묘천 작가의 말에 보면 자기가 컬러 같은 걸 넣을 때 유화랑 뭐를 사용해서 넣는다. 뭐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작가의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라 연출조차도 그 기기가 아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해서 뭐 포토샵 이런 걸 안 쓰고 직접 손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디멘션 W에도 그런 언급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 학원 창세 묘천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디멘션 W 연재 당시는 다들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그리는 추세였으니까.
그렇죠. 요즘 보기 드문 그죠. 사실 이것도 뭐 2010년도 작품이니까 뭐 이렇게 옛날 작품은 아닌데.
근데 그 디멘션 W에도 어떤 언급이 있었냐면 다 그렇게 그리지만 나는 이렇게 그린다. 네. 이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 이제 변한다고 뭐 더 잘 그릴 것 같진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기가 이미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초기 나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이 있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뭐 보통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오랫동안 네, 그 소설도 직접 원고지에 쓰시는 작가 아, 뭐 이런 분들 보통 하니까 자기는 이걸로 계속 써왔고 새로운 것을 익혀서 익숙해지는 것보다 이게 더 낫기 때문에 쓴다라는 말을 써요. 실제로 이와라 유지 작가 만화가도 비슷한 말을 썼는데 가장 큰 반전이 뭔지 압니까?
뭡니까?
이 만화가 만화하기 전에 뭐 했죠?
아 게임
디자이너 하던
디자이너를 했네요.
심지어 작가의 말에도 자기는 원래 포토샵이나 이런 거를 쓸 줄 안다. 심지어 아... 나 심지어 게임 만들 때 컬러 작업은 컴퓨터로 했는데 말이야. 아 근데 만화가는 왠지 컴퓨터로 하기가 싫더라고라는 말이 써 있어요. 저 그 말 딱 듣고 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 게임 만들 땐 다 컴퓨터로 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네요. 신기하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보통은 자기가 안 쓰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고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실제 만화가 분들 중에도 자기가 그런 펜을 쓰고 톤을 붙이는 작업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라는 판데 이분은 이미 만화를 그리기 전부터도 컴퓨터 실력이 이미 충분했던 사람인데
그저 프로였는데
만화가를 시작할 땐 역시 톤이고 역시 펜이지로 시작을 했는지 뭔가 로망이었는지 뭔가 그걸 쭉쭉 유지해 간다라는 점이 나중에 생각해가 좀 웃겼어요.
기인이네요, 기인.
예, 뭐, 좀 웃겼다. 그렇게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만화가의 특징. 그리고 만화적인 특징은 뭐, 아까 말했던 톤을 안 쓴다.
그죠.
톤을 진짜 철저하게 좀 배제해서 그냥 땡땡이나 검정색, 이런 정말 음영을 주는 최소한의 톤만 쓰고, 나머지는 그 펜선을 넣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림 실력이 좀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가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배경 그림을 참 잘 그려요. 그리고 그런 펜선으로 분위기를 잡는다고 해야 되나? 뭐 좀 슬프고 칙칙한 분위기면 펜선 많이 넣어서 좀 어둡게 만들고 좀 밝은 그렇죠. 작품은 자연스럽게 선을 덜 넣으니까 더 밝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 작품별로 신의 권수가 좀 짧습니다. 뭐 세 권짜리도 있고 뭐 다섯 권, 여섯 권,
네 권,
네 권. 그나마 유일한 예외가 디멘션 W가 긴 작품으로 지금 계속 연재가 되고 있죠.
지금 연재하고 있는 작품이 가장 길게 연재하고 있는 거죠.
가장 길게 연재되고 애니메이션 TVA도 처음으로 된 작품이죠. 이분이 사실 애니메이션화에 인연이 없었는데. 요번 작품이 TVA가 됐고
그렇네요.
그나마 가시나무왕이 극장판이 됐는데 평가가 좀 안 좋더라고요. 특히 원작 팬분들한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각 작품별로 리뷰를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쿠델카라는 작품입니다. 이 쿠델카라는 작품은 그 SNK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격투 게임 아닌가요?
그쵸, 킹 오브 파이터즈. 킹 오브 파이터즈 만들었던 게임 회사가 우리는 격투 게임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도 RPG를 만들어 보겠어요. 라고 만들었던 게임이 쿠델카라는 게임이에요.
아, 근데 그게 SNK 거였어요?
네.
저는 아, 그냥 아, 저 처음 알았네요.
아, 그럴 거예요.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아, SNK 거였구나.
그래갖고 그 야심차게 시도한 작품이거든요, 쿠델카가. 아. 근데 좀 결과가 신통치 않았죠. 굉장히 돈도 많이 쓰고 좀 독특한 작품이었는데 뭐 크게 성공을 못했고 실제 그 게임의 게임 캐릭터 디자인 원안을 담당했던 이와라 유지 씨가 그 캐릭터 주인공과 세계관을 그대로 다 따와서 시퀄 그러니까 게임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의 상황의 이야기를 만든 게 만화 쿠델카 작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인공이 같아요. 여자 주인공.
아, 그렇네요. SNK 맞네요.
그렇죠.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SNK가 협수 게임으로 번 돈 장렬하게 쏟아붓고 화려하게 산화했죠. 현재 SNK의 미래 결과 알고 있잖아요.
그렇네요.
심지어 SNK의 간판 게임인 킹 오브 파이터즈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복잡 미묘하게 볼 수밖에 없는 만화긴 게임이긴 하네요. 뭐 아무튼 그런데 시퀄 작품입니다. 여주인공이 그대로 이 만화에서도 등장하고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이 게임에서도 등장했었던 배경인 고성에서 탈출을 하고 어떤 모종의 이유로 탈출을 하다가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져서 어느 한 소년과 만나고 동시에 기억을 잃게 되면서 런던도 가고 그리고 자기가 왜 그 고성에서 떠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풀면서 이뤄지는 약간 우물한 모험이 담긴 작품이요. 딱 뭐라고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렵네요. 사실 처음 시노시스만으로는 이 만화가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짐작이 안 되는 만화라서.
그렇죠.
네, 그냥 말 그대로 도망치다가 기억을 잃었는데 기억을 잃었을 때 함께 만난 소년이랑 같이 여행을 떠난다.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이 만화 어떻게 보셨었나요, 백피님은?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읽어보게 됐는데.
네.
이게 처녀작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데뷔작인 셈이죠.
근데 데뷔작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안정된 작화 솜씨나
네.
안정된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것들, 다양한 컷 연출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림 실력은 이미 이때부터도 되게 수준급이셨던 것 같아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고수다.
그리고 굉장히 주인공 자체도 되게 매력적으로 잘 그리셔가지고 약간 그렇고 다만 이 만화는 기본 전제가 게임이 원작인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전무인데 전무한 세계관 설명치곤 뭔가 깔려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뭔가 왜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쿠델카 에인즈워드였나요?
그쵸, 쿠델카. 참고로 만화 제목도 쿠델카지만 주인공 이름도 쿠델카인데 이 쿠델카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뭔지도 사실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뭔가 미묘하죠?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능력이다라는 설명이 안 돼 있고 쿠델카라는 아이가 여성치고는 굉장히 좀 괄괄하고 좀 성격이 원래 삐뚤어져 있고 그런 불우한 환경을 갖고 있대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성격이 좀 약간 기꼬인 캐릭터거든요. 뭐 원래 설정도 집시족이고 그리고 뭐 원래 영능력 때문에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은 그런 좀 안 좋은 성격을 갖고 있는 캐릭터인데 이 성격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이 만화를 이 성격이란 걸 알고 있으면 이 만화를 봤을 때 이점이 뭐냐면 기억을 잃고 난 다음의 성격과 그 기억을 잃기 전에 성격의 갭에 대한 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만화에서 설명해 주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쿠델카가 기억을 잃었는데 기억을 잃었을 때 이 성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내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은 안 하지만 왜 그니까 이 성격은 그냥 단순히 기억을 잃어서 나온 성격이 아니라 이 성격 자체가 원래 어떠어떠어떠한 부분 때문에 나온 성격이다. 그러니까 내면 심리가 어떻게 반영된 거다. 뭐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저희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본작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이래서 원래 이런 비뚤어진 성격이었는데 뭐 이런 부분이 이런 거구나. 뭐 이런 뭐랄까 주인공에게 감정이 이입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출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만화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입하기가 어려웠다.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인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배제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상 만화만 봐서는 하나도 느낄 수가 없었죠. 뭐 능력이라든가 내면 심리라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성에 등장하는 그 노인과 뭐 그런 관계성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도 만약에 이걸 실제로 알았더라면 그 전에 게임을 플레이해서 알았더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쵸.
라는 아쉬움이 조금 네. 남긴 했습니다.
네. 대신 사건의 본편에 한했을 때는 사실 쿠델카는 좀 외부인이거든요. 그 의사 집단과 그 지금은 이미 돌아가 버린 그 소년의 엄마 그리고 소년 요 관계의 이야기만 따지고 봤을 땐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이 작가가 네. 참 이야기를 되게 짜임새 있게 잘 쓰는 것 같아요.
네, 딱 하나의 사건 대부분의 작품들이 보면 딱 그 하나의 사건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건을 기반으로 내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가지 뻗듯이 아 이러한 사건이 전제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있고 이러한 환경이 생기고 이러한 세계관이 되고 그 사건 중심의 이야기 구성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때부터 장점이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게임 같죠? 보통 게임이 하나의 사건을 큰 줄기로 잡고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옴니버스 형식으로 하진 않고 패키지 게임부터는 보통 하나의 사건을 흐름을 잡아가는데
그리고 딱 그 기승전결 같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가는 느낌으로
그쵸.
딱 하나씩 나아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퍼즐이 하나씩 풀린다.
네.
하나하나 해금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결국 최종장에 가서는 모든 수수께끼가 풀리고 뭐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이런 점에서 완성도가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약간의 스토리의 아쉬움이라면 뭐 딱히 이 만화만의 아쉬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좀 그 내용의 텐션이 좀 기본적으로 어둡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좀 위급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아, 그렇죠.
끌어올렸다가 놔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이 만화는 좀 전반적으로 계속 끌어잡고 땡겨 놓은 상태에서 저를 계속 붙잡고 있는 느낌이 드는 만화였어요.
그죠? 좀 피곤하죠.
예, 네, 좀 암울하고 위급하고 막 주인공은 쉼 없이 막 악령과 싸우고
굴르고
네, 구르고 좀 그런 작품이어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피곤할 수 있는 뭐 만화였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나는 톡톡 라디오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작품 얘기해볼까요?
그러죠.
네, 다음 작품 지구 미사키입니다. 이 작품은 쿠데카 다음으로 나온 3권짜리 작품으로서 간단하게 시놉시스를 말하자면 마키시마 미사키라는 소녀가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동물뼈? 뭐의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래 공룡화석 진화학 그래
공룡화석 중에서도 수장룡?
네 수장룡과 그 진화학을 연구하고 있는 오토리 박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생가를 이제 유산으로 남겨줘요. 그렇게 되면서 이미 어머니는 사별한 상태인 미사키가 아버지와 함께 옛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한테도 약간 고향인 곳으로 돌아오면서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네시 있잖아요. 네시호처럼 호호로라는 수장룡이 유명한 시골 마을에 돌아와서 겪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그렇죠. 더 내타를 하자면 실제로 호호로로 추정되는 생물체를 만나게 되면서 겪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딱 구조는 뭐 무슨 고산 산장에 눈 많이 오는데 갇혀갖고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은 시작인데 오랜만에 뭐 할아버지의 고향에 돌아갔다 뭐 이런 구성이어서
뭐 금방이라도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네 코난이
옆에서 다리 끊기고
네 코난이랑 김전일이 등장해야 될 것만 같은 뭐 그런 내용인데 뭐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죠.
네. 이 만화는 어떻게 보셨나요, 백빈님은?
이 만화는 사실 이게 그림 자체가 엄청 귀엽고
네.
되게 캐릭터를 동글동글하게 그려놨어요.
네.
그리고 뭐 되게 소녀들이나 그 주인공의 연령대도 어리고.
그쵸.
그리고 뭐, 이게 뭐, 뭐, 비밀 병기를 발견했다거나, 뭐, 악령과 싸운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쵸. 칙칙한 내용도 아니죠. 뭐, 약간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냥 수장룡도 어려요. 아주.
조그만한 새끼 수장룡.
아주 조그만한 새끼 수장룡을 발견했어. 그래서 마치 뭐, 숲에서 조그만 뭐, 강아지랑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되게 순박하고 되게, 뭐랄까, 치유가 되는
네.
그런 내용 전개인데, 그래서 저는 아 대충 이렇게 잔잔하게 순박하게 흘러가겠 거냐 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생각 없이 봤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와라 유지 만화가가 낮을 리가 없죠.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렇죠? 만화가가 아니었죠.
아니 근데 이 작품 속에 복선을 막 뿌리고 복선을 회수하고 뭐 숨겨진 반전이 이거였고 하면서 이렇게 막 여기 이곳 저곳에서 막 뒤통수를
뻥뻥 터지고 막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아, 저는 그래. 완성도 측면에서 이제 3권에 뭐 총이 나왔다면 뭐 9권쯤에는 발사가 되어야 된다.
아 이거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이름이 있는데
히치콕 아닌데?
아 이게 무슨 무슨 난로예요. 이게 원래 벽난로에 총이 놓여 있다면 그 총은 반드시 나중에 쏘아져야만 한다라고 해갖고 무슨 무슨 벽난로라는 말을 그렇죠. 용어가
벽난로에 총이 걸려 있다는 거를 총이 있다는 걸 묘사를 했다면
반드시 총은 언젠가 쏘아져야만 한다 뭐 이런 건데 그거를 굉장히 잘 따르고 있죠 복선 회수 측면에서
그렇죠. 잘 따르고 있어서 네.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대 사실 제 표지나 뭐 이렇게 완전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만화책방에 들려서 이걸 빌릴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좋은 작품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칠 뻔했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흔히 이하라 유지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가시나무왕 그리고 이번에 애니화된 디멘션 W라는 두 작품을 먼저 봤던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갯모해가 느껴지는 만화였어요. 아니 이런 만화도 쓴단 말이야? 이런 밝은 분위기의 만화도 있네? 라는 느낌을 주면서 백피님처럼 저도 처음에 하하호 잘 지내나 보다 그런 작품인가 보다 했는데 아까 제가 시노십스 얘기했을 때 막 우연히 호호로 수장룡을 만났다 우연히 뭐뭐 했다 라고 표현한 것들이 사실은 단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아니 이런 딥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었다니 라는 반전을 쳐주는 하지만 딥하지만 결코 우울하지 않은 꿈과 희망이 그렇죠. 넘치는 그런 마무리가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가시나무왕도 그렇고 백빈이한테 말했지만 디멘션 W를 오히려 가시나무왕 때문에 평가를 위부할 정도로 이 만화가에 대한 평가가 아주 후한 편이 아니었는데 이 만화를 보면서 아주 평가가 확 좋아졌어요.
아 그런가요?
이번 기획을 하면서 훨씬 더 이 만화가에 대한 제 평가가 후해졌다. 흑예계약자는 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네요. 뭐 이게 아 이 만화가가 진짜 내용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만화가요.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다 짜고 하는 만화가인데 이 사람
맞죠?
전형적으로 짜고 하는 사람이요.
맞습니다.
그 뭐 점점 막 살붙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짜고 그리고 하나의 그 사건 하나의 소재 이걸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걸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탄탄하고 컴팩트해요. 그리고 플롯이나 이런 구조가 되게 상투적이지 않은 걸로 잘 넣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뢰 이렇게 많이 하지 그러니까 이 만화도 이렇겠지라고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흔히 이런 전개를 보면 아 이런 반전이 있을 거야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만화가는 플롯을 이미 짜놓고 고민을 한 번 더 해본 만화가라 그 정도의 예상은 한 번 더 반전을 시켜버려요.
아주 좋죠.
네. 진짜 실제로 그렇잖아요. 보면 우리가 아 뭐 이런 만화 보통 이런 반전 하나 넣어주죠. 보통 만화력 그래도 백피님이나 저처럼 이 정도 만화력 찍은 사람들이면 드레 반전 예상하는데 이 만화가는 진짜 니들 이런 거 예상했지? 하지만 또 있지롱.
아주 완벽한 비유였네요.
와 그걸 보면서 이 만화는 진짜 만화를 보면 볼수록 놀라게 되는
영리하죠.
뭐 꼭 지금 이사키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봤던 만화들이 다 좀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 처음에 봤던 가시나무왕이 아, 그게 내가 그때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딱 드는. 그러니까 뭐 물론 그게 또 단점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재미로 봤을 때보다 커서 다시 또 보고 또 보면 더 재미있을 요소가 많다라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추가해도 되나요?
네.
이게 보면 만화가 연재하면서 중간에 그 편집자
네, 그쵸.
혹은 실제 그 관계자랑 협의를 해서 스토리를 바꾸고 뭐
살도 더 붙여보고
살도 더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연장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와하라 유지라는 작가는 딱 그거랑 반대로 완벽하게 처음부터 내가 이런 이야기를 쓰겠다 딱 계획하고 딱 그 플롯에 따라서 정확하게 딱딱 그걸 맞춰 나가는 정말 좋은 작가죠.
그렇죠. 그래서 상투적이지 않고 반전을 오히려 흔히 예상되는 반전을 한 번 더 또 반전을 주는 그런 되게 잘 이야기를 조성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조성한 거를 아무래도 좀 깊고 디테일하게 많이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에 비해서 책 권수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화가 스스로 포기를 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걸 못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아진 건지 좀 서술할 때 좀 덜 설명이 잘 안 됐다라고 느껴지는데도 조금씩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보거나 만화를 덜 볼 때는 잘 안 보이는 요소가 많았던 것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이 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5성급 요리사한테 6성급 요리가 아니어서 아쉽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워낙 재료를 잘 넣어놨다 보니까 아 이걸 조금 더 간을 잘 채웠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쿠데일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 만화가 워낙 사건과 사건이 쉬지 않고 빵빵 터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텐션 조절이 워낙 높잖아요.
너무 밀도가 아주
꽉꽉
차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좀 이거는 암울한 작품이면 암울한 작품이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데 이 지구비사키 같이 좀 밝은 작품도 밀도가 되게 높아요.
맞죠.
아니 이런 밝은 작품이 왜 이렇게 사건이
그러니까 이 밝은 작품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갈 것 같고 힐링될 것 같은 작품인데 아주 한 권 한 권에 사건과 반전과 복선이 아주 밀도 있게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 돈 주고 만화책을 사는데 내 만화책 돈 주고 샀으면 여기 안에 이제 만화 작가의 공이 막 이만큼 들어가 있고 복선이나 사건도 막 이만큼 들어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와하라 유지 작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그럴 갑자기 마무리 멘트 같잖아요.
그렇네요.
네.
여러분들은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아니 뭐 그래갖고 네.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조금 텐션이 항상 좀 밀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텐션도 좀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구미사키 자체에 대한 마무리는 뭐 그 정도? 아 근데 진짜 3권이 진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좋았죠.
네. 3권이 아 마지막 권에서 반전이라고 넣는 게 진짜 상상도 못한
깜짝 놀랐죠.
네. 아 이런 아 이게 이전 작품이었어? 1권 딱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작품이네? 오 했는데 2권 1권 끝날 때 깜짝 놀랐거든요.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런 작품이었어? 그 비행기 떨어질 때 어? 이런 작품이었어? 그쵸? 싶었는데 2권에서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1권에서 그 내용이 아니잖아. 싶더니 3권에서 잠깐만.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와, 진짜 막 그것마다 심지어 이게 그냥 막 떡선지 같은 게 아니라 다 앞에 복선이 있었다.
그쵸?
저는 그래서 좀 일부러 더 칭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하라 유지 작품 이번에 중고로 새로 구해본 작품들 중에 가장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 작품은 가시나무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하라 유지의 가장 출세작이기도 하죠. 자신의 이름을 제일 먼저 알린 입신작이고 작가 본인도 이 만화가 많이 팔린 덕분에 차도 바꾸고 TV도 바꿨대요. 그런 자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SNS상에다가.
저 많이 팔렸죠. 네. 만화책 보통 뒤에 이제 다른 만화에 홍보하는 페이지가 몇 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그 만화책 뒤에 홍보를 하는 만화라는 건 정말 밀어주거나 인기가 있거나 하는 작품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간판.
근데 제가 기억에는 그때 당시 가시나무 왕이 히트칠 당시에 만화책 뒤에 항상 가시나무 왕 홍보 그 페이지가 한 페이지씩 있었어요.
그렇죠. 권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연재 시기가 그렇죠. 길었던 것도 아닌데 굉장히 꾸준하게 밀어줬던 작품이죠. 실제 가시나무 왕은 제 융프라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제법 익숙한 제목이에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그리고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이다
편에서도 했던 나왔죠. 때,
그때도 나왔던 게 가시나무 왕이었으니까. 가시나무 왕 스토리 자체는 뭐 희귀병 그 병 설정이 뭐였죠?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 메두사였어요. 맞아. 그 메두사라고 해서 인간들이 그 병에 걸리면 석화가 되는 병, 아, 불치병이었는데 맞아요. 그 불치병이 될 자 한 부호가 자기 자식이 석화 메두사라는 석화병에 걸린 그 슬픔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선택된 메두사 질병자들을 그 동면시켜서 그러니까 수면하는 거죠. 뭐 동면이라고 하나요? 뭐 그
그러니까 여튼 생체 활동을 일시 정지시켰다가
그렇죠. 시켜서 나중에 이 병 치료법이 생기면 니들은 깨어나서 치료시켜줄게 라는 프로젝트를 그 부자가 지주도해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 참가했었던 인원들이 깨어나 보니까
그죠.
아니 이게 무슨 세상이야. 뭐 막 나무도 막 하고 사람을 막 거침없이 죽이는 괴생물체가 막 난립하는 뜬금없이 게임에 등장할 법한 그런 뭐 상황이 풀어지는 그 상황에서 생존과 그리고 각각의 사연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의 전말엔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대한 그 사건을 파헤치는 구조로 진행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르 유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작이나 인트로 부분을 보면 SF 영화나 다른 서브컬처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클리셰적인 연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그 주인공이
동면에 걸렸고
동면을 해서 이제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전혀 다른
세상 뚝딴지 같은 세상에 도착했더라.
그래서 그 캐릭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자주 쓰이는 왜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냐면 저희는 미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인이 아닌데 SF 미래 설정을 쓰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개벽된 설정을 쓰고 싶을 때 현대 관점에서 독자들의 의식, 현재의 뭐 일반적인 상식을 어떻게 하면 그 상식을 그대로 가지고 그 내가 원하는 시점에 떨궈줄 수 있는가? 거기
감정이입하게 할 수 있는가?
감정이입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 설정 방법이 아주 탁월하고 그 다음에 완전 새로운 세계에 홀로 나 홀로 진짜 나 홀로 아무 연고 없이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도 확실하고 당위성도 확실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부대적 장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주 자주 쓰이는 그런 테크닉이죠.
좋은 게 이게 그거잖아요. SF 현재 인간들의 시점과 생각을 그대로 SF로 옮기고 싶으면 수면을 시켜요. 동면을 시켜서 생체 잡지 그리고 몇백 년 후에 깨어났습니다. 라는 설정이면 이제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이세계 판타지물이 바로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생각과 지식 우리와 똑같은 오타쿠 방구석 페인이 이세계로 건너가서 상황을 겪습니다. 딱 그 두 가지 갈래거든요. SF 판타지로 했을 때 우리의 그대로의 이점을 어떻게 넘겨보내줄 것인가.
그렇죠.
네, 그렇게 했을 때 SF는 이런 클리셰를 꽤 제법 많이 쓰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분이 게임 회사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스토리텔링 방식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원래 스토리를 짤 때 아, 이렇게 게임적으로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잡혀있는지 다른 만화보다도 이게 특히 게임 같은 느낌이 물씬 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만화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되게 게임 같다라고 해서 좋아했거든요. 딱 등장하는 순간 뭔가 딱 봐도 게임의 던전 같고 게임의 그런 구조물 같은 그런 건물 안에서 캐릭터들이 서로 협업하고 퍼즐을 풀면서 뭐 좀 생존을 위해서 격투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 이 건물 안에 담겨 있는 사건의 전말을 탐색하고
그죠.
마지막에 보스와 싸워서 해피 엔딩 그런 진짜 딱 그 게임적 구성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보면서도 와 이거 게임으로 만들면 정말 재밌겠다. 라는 그 상상을 자극하는 작품이었는데 백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특히 아까 융신 씨가 말해줬듯이 이 작가는 원래 이 정도로 예상하겠지를 한 번 더 뒤통수를 후려 갈기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작가라.
그쵸.
아주 그 가시나무 왕도 이 클리셰가 쓰인다는 건 이렇게거니로 짐작을 하겠는데 그걸 아주 거하게 통수를 치는 아주 좋은 반전도 숨어 있었고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대부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뭐 안 보신 분들 있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또 이쯤에서 느껴지는 게 이 만화가분이 아이를 넣는 거를 비교적 만화 내에서 충실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요?
네. 보통 만화 내에서 반드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경우가 없는데 특히 생과사를 거는 작품일수록 어린아이가 등장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렇네요.
이 작가는 쿠델카에도 쿠델카가 처음 만났 그 기억을 잃었을 때 당시에 함께하는 아이도 소년이에요. 뭐 좀 디테일한 네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년이라고만 표현할게요. 어린아이 소년이고 지구 미사키도 애들도 일단 중학생 수준이지만 그러니까 그렇지만 뭐 얘들은 애라고 안 치는데 그
진짜 애도 나오죠.
네, 호호로라는 그 아이가 애예요.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이 가시나무 왕도 애가 안 등장할 것 같은데 실제 이 병은 애가 걸린 경우가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또 그 부자가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해서 그랬는지 일부러 애를 뽑았나 봐요. 애를 이렇게 넣어서 애가 또 실제로 등장하고 만화 끝까지 계속 살아있고 실제로 디멘션 W도 애에 대한 표현이 많죠.
그렇네요. 네. 디멘션 W가 오히려 기존 작품들에 비하여
애가 덜 등장하는,
덜 등장하는.
네. 심지어 그래서 혹자들은 디멘션 W에서 주인공한테 역시 아이한테 무르고 아이를 참 좋아한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만화가 다시 본인에 대한 평가와도 동치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만화가가 보면 애 등장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가만 보면 그 동물과 인간의 그 합성? 약간 동물의 인간화, 인간의 동물화 이런 중간적인 그런 캐릭터들을 키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결합되어 있는 생물체도 꽤 많이 등장하는 편이에요. 뭐 요 다음에 리뷰할 학원 창사의 묘천도 그렇고 이 가시나무 왕도 보면 막 그 애들이 괴물로도 좀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넣더라. 그런 부분도 있었고 여기서도 보면 뭐 그 좀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특히 여기 보면 주인공이 여자예요. 그러고 보면 또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이 여자인 경우가 많네요. 이분도
물론 흑의 계약자에서는 주인공이 남자였고 디멘션 W에서도 남자가 사실
주인공이라고 하시죠. 뭐 물론 더블 주인공이냐고 하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약간 그래도 근데 제가 보기에 디멘션 W는 아직 연재 중이라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아 그렇네요.
나중에 가서 강력한 네타는 대부분 여자한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그렇죠? 다 털었거든요 남자는. 뭐 그렇고 사실 흑의 계약자도 보면 더블 주인공이잖아요. 그 여자아이랑 남자랑.
가시나무 왕도 더블 주인공이라고 볼
시스템으로 볼
수 있죠.
있죠. 항상 보면 약간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 더블 주인공.
그렇죠.
그래서 여성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그러면서 또 웃긴 게 주인공이 여자면 그러니까 자기가 활약을 할 만한 캐릭터면 활약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이 가혹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는지 별로 활약할 만한 껀덕지가 없어 보이냐면 정말 쿨하게 끝까지 활약을 안 해요. 이것도 좀 지구 미사키도 좀 그랬고 가시나무왕의 여자 주인공도
결국 솔직히 까놓고 나서 별로 활약을 끝까지 안 해요. 그냥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자기의 그런 내적인 문제, 그리고 그 내적인 문제가 외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고기까지만 해결을 하지, 얘가 막 엄청나게 막 뭘 무찌르고 뭐 난관을 헤쳐나가고 이런 구성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주로 그런 건 남자 주인공의 목이었고. 다만 남자 주인공은 좀 완성된 캐릭터다 보니까 외부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목적이었다면, 여자 주인공은 자기 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주목이었고, 그리고 내적인 사건을 해결하면 자연스럽게 외적인 보스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는 설정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외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기여도 한 뭐 잘 배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렇게 잘 짰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작품도 이 작가의 특징, 아까 얘기했던 특징처럼, 네, 처음부터 플롯이나 반전 뭐 이런 걸 다 짜놓고
한 게 딱 느껴져요.
딱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죠.
네, 그렇게 뭐 말할 거 있고 또 뭐 말하고 싶은 거 있나요? 그 작품에서.
저는 가시나무 왕에서 그림이 사실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거든요. 이와라 유지의 특유의 그림이 쿠델카나 지구미사키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잘 그렸지만, 가시나무 왕에서 그림체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안정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네요. 자기만의 그림체를
스타일이 더 좀 더 한 번 더 확고해졌다?
확고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안정이라는 건 그 전에 좀 불안했다라는 표현도 되니까, 여러 가지 스타일을 구사하다가, 아, 내 스타일에는 이게 가장 좋겠다라고 스타일을 찾았다. 찾았다. 그쵸? 정도로.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할 때는 뼈가 말랑말랑하고 그래서 하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뼈가 딱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쿠델카 같은 경우에는 게임 디자인을 하던 당시에는 이런 그림체가 아니었다고 해요. 되게 그, 뭐, 여러분들이 뭐 위키나 뭐 그런 뭐 게임 관련 포스팅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되게 눈도 이렇게 막 동글동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되게 막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작품 자체가 음울해서 그런가 뭔가 목마른
보이고.
네, 목마른 되게 막 좀 척박한 이미지고. 그쵸, 뭐 그림을 그쵸. 못 그린 건 아닌데 좀 그런데 오히려 만화가로 데뷔하면서부터 애들의 그런 살집도 정확하게 살리고 눈도 좀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색, 그러니까 만화가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그림체인데 그게 가시나무 왕에서 좀 더 확고해졌다.
쿠델카에서는 좀 그래도 뭐라고 할까, 게임의 그런 영향이 좀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그림체가
네.
어두운 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고, 지구미사키에서는 그걸 이제 완전 정반대로 완전 귀요미요하게 둥글둥글하게 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고, 이제 다시 가시나무 왕으로 와서 이제 그걸 어느 정도 절충해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이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이하라 유지의 초기 새 작품을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해 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음악 하나 듣고 가도록 하죠. 아까 흑의계약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흑의계약자 음악을 듣도록 합시다. 흑의계약자 2기 오프닝은 안 돼요. 제가 틀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건 다시 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계약자 그 유성의 재민이었나?
그죠?
그 드르르 여성분이 아주 그냥 따라라란 따라라라라란 따라라라라다다다다다다 드르르
이게
한 번에 쭉 나오잖아요. 네. 아, 이 곡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프닝도 잘 만들었고, 솔직히 2기가 솔직히 이야기 구성은 좀 엉망이었는데 액션 연출이나 그 신 캐릭터 여자랑 음악은 남았지 않았나.
맞습니다. 차라리 저는 흑의 계약자 그 애니메이션 스토리를 유아라 유지한테 시켰으면 되게 잘하지 않았을까.
아, 디자이 원한만 시키지 말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알차고 밀도 있게 잘하는데.
아,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썼으면 너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성격상. 야, 요번에 이 쿨짜리 만들면 안 될 건데. 무려 이 쿨이야? 와! 막 집어넣다가. 그나마 가시나무왕처럼 성 하나로 한정. 그러니까 뭐 뭔가 건물 하나로 한정. 뭐 쿠데카처럼 뭐 전작이 이미 한정. 지구 미사기처럼 촌 동네 마을 하나 한정. 이러니까 그나마 여기서 주체가 되는 거지. 지금 디멘션 더블을 봐봐요. 디멘션 더블로도 사실 세계관은 도시 하나 한정이잖아요, 이야기가.
그렇죠.
잠깐 좀 딴 데 갈 뿐이지. 근데도 지금 10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하긴 그런 생각보다 흑역약자도 도시 하나 한정이네요. 작품 무대 자체는.
어, 그렇네요.
2기가서 좀 글로벌하게 되죠. 그 문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죠.
아무튼 그래서 흑역약자.
여러분들은 지금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들으셨습니다. 1기 오프닝 들을 수도 있고.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좀 새긴 얘기인지만 흑역약자 2기에서 그 주인공 등장할 때마다 그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하면서 그 비트와 함께 애가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코트 펄럭펄럭 거리면서
헤이가. 아, 네. 멋있죠.
아, 진짜 그 장면 하나만큼은 흑역약자에서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아, 그 음악과 함께 등장해서 액션 탁 그 펼치는 그 한 컷만큼은 항상 멋있었어요. 진짜
항상 멋있어요, 헤이는. 네. 그 노숙자 헤이일 때 그 말고
그렇죠. 오히려 재조명 받았죠. 2기에 와서 특히 여성 팬덤 부분들이 이 인격 파탄자의 거지에 배려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 중에 무능력한 나쁜 남자의 표상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데
네,
사실 흑역약자 말 자꾸 했으니까 흑역약자 작품 먼저 얘기할까요? 이게 원래 동시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요?
예, 거의 연재 시기가 똑같아요. 다만 이거는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과 좀 연계해서 나오다 보니까 살짝 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럼 흑역약자 먼저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흑역약자 7개국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은 흑역약자 1기와 2기 사이에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길래 이 이야기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야 라고 놀랄 수가 있는데 딱 1기와 2기 사이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흑역약자 7개국 이화라 그렇죠. 유지 작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만화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봐갖고 2기를 욕하지 않으면서 봤었을 텐데 솔직히 2기 이거 모르고 보면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해가 안 됐다. 뭐 OVA 좀 보고 이것 좀 보고 하면 이해가 된다 하더라고요. 뭐 그렇고 실제로 이하라 유지 작가가, 만화가가 이 흑의 계약자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캐릭터 원안.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라고 애니메이션사가 공개하는 왜 캐릭터들 이렇게 정말 무미건조하게 딱 서 있는 전면샷, 측면샷, 뭐 후면샷 이런 거 보여주는 그거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그린 사람.
화날 때, 소리칠 때, 표정 뭐 슬플 이런 때 딱, 이런 거 딱 그, 표정만
표정, 표정 잡아줘. 손도 딱 그 형식적이에요. 딱 그거를 그리는 걸 그랬던 캐릭터 원안이 담당하는데 그거를 담당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담당한 작품에 만화도 담당했습니다. 흑의 계약자 만화는 사실 저는 못 봤어요. 이거를 백피님이 아 재밌으니까 꼭 봐라 라고 막 주장했는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새 만화는 뭐 알라딘에는 1권하고 2권을 판다 그러고 뭐 예스24에서는 2권하고 3권을 판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팔질 않아요. 그렇고 중고를 구하려고 하면 중고는 없어요.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왜 못 구했을까? 애니메이션도 한 작품인데
이게 실제로 만화화가 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워낙 좋은 작품이다 보니까 이제 중고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근데 사실 중고 매물은
책방이 망할
책방 매물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을 건데 그 당시에 이거를 안 드렸다는 얘기겠죠? 출판사가 좀 적극적으로 안 팔았나 봐요.
근데 인기가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그래서 좀 너무 구하기가 힘들어갖고 제가 결국 못 구하고 그거 빼고 나머지를 구해왔던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이번 리뷰는 백피님한테 좀 10분 의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시노십스로 진행되고 있는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뭐 시대적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은 1기하고 2기 사이고
네.
그리고 하베스트라는 의문의 능력자가 악역으로 등장을 해서 갑자기 네. 등장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능력자의 뭐 존재나 거기에 대한 수수께끼 뭐 그런 것들과 능력의 수수께끼 뭐 게이트에서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러져서 이제 도망쳐 나온 헤이와 인 그리고 갑자기 갑툭튀한 하베스트라는 새로운 능력자 그리고 걔네들을 1기 2기 내내 계속 쫓았던 경시청 걔네 팀들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벌어지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룬 만화죠.
그렇죠. 그래도 혹시 흑의 계약자를 안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K-온도 고전이라고 하는 시대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네, 요즘 K-온도 고전이고 스즈미야 하루이는 뭔 작품인지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인공은 헤이. 설정상 중국계 유학생 설정이고 실제로도 중국인인 걸로 나와요. 중국인은 맞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흑의 계약자라는 것 자체는 특수한 능력을 쓰고 인간적인 감성보다는 철저하게 이성적 판단에 모든 비중을 두고 있는 존재들을 흑의 계약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능력이 하나씩 있는 대신 특수한 페널티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흑의 계약자는 헤이를 말하는 거고 계약자라는
거죠. 아, 그렇지 말했네요. 계약자. 계약자들은 굉장히 이성적 판단을 하지만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하지만 대신 되게 매력적인 혹은 쓸데없는 능력들을 하나씩 갖고 있고 그 능력을 하나 쓸 때마다 하나씩 페널티를 지불해야 되죠.
그죠. 마치 게임처럼.
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1기 1화에 공중부양을 하는 애가 있었는데 도망치는 놈 중에 얘는 자기가 공중부양하고 난 다음에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려야 되는 페널티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 2기에서 등장하는 애는 고속질주를 할 수 있는 러시아인인데 햄버거를 먹어야 돼요. 미국의 상징.
고속질주를 네. 하고 나서
햄버거를 먹어야 돼서 먹어야 되죠. 먹으면서 욕해요. 나 같은 러시아인이 지금 미국의 상징 같은 햄버거를 먹다니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장면인데 뭐 그런 것들.
그게 그 보면 계약자 설명할 때도 잠깐 나오는데 페널티라는 건 무조건 그 계약자가 불편해하고 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것들이 페널티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흡연가 담배 피는 흡연가인데 내가 능력 쓰고 나서 담배 한 가지 피워야 된다. 이건 페널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격 급한 사람인데 막 그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야 되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막 성질나게 뭐 이런 그런 페널티들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러면은 작중에서 보면 되게 시시콜콜한 것도 있고 사실 뭐 작품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도 있는데 엄청나게 치명적인 뭐 자신의 기억을 잃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흑의계약자 1기가 끝났을 때 이야기와 2기 시작할 때 중간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용을 아니 뭐 네타가 되니까 뭐 1기 설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타겠네요. 만화 내용이 아니라 치더라도 그러면
평가
평가? 그렇지만 남자 주인공 말고 그 여자의 이름이 뭐였죠?
그 학생 말하는 거죠? 아니면 인?
인?
돌 그러니까 돌? 정확히 그 돌이라 그래서 만들어진
그쵸 인간은 아닌
그쵸 만들어진 생명체가 있죠. 네. 여주인공 히로인 포지션인 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형 돌이 있고
네.
그리고 헤이라고 우리 남자 주인공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계약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악역으로는 하베스트라는 능력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또는 사실 이 흑의 계약자라는 편에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기 좀 그런데
닭 치르게 꽃에서의
치르게 꽃에서의 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여학생이 등장을 해요.
아 여기도 좀 어린 여학생이에요?
그죠?
아 근데 이게 작품이 제가 보기엔 진짜 좀 존재감이 없어요 국내에서 책도 덜 나온 것 같고 웹상에도 솔직히 별로 정리글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 찾아보니까 그냥 아, 이런 만화가 있다더라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아 이게 저희 둘은 이렇게 얘기를 막 재밌게 하고 막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한 글이 보통은 인터넷에 이미 있는 것들이고 그 중에 인터넷에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든지 인터넷에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게 사실 대부분인데 이 작품 이와라 유지 작품선만큼은 저희가 지금 말하는 컨텐츠가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의 가장 심도 깊고
거의 독보적인
컨텐츠
거의 저희가 직접 발품 팔아서 중고 책 사서 작품 연구하고 저희끼리 피드백 브레인스토밍 해갖고 작품 분석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의 네. 유일한 아주 희소성 높은 좋은 자료인 거죠.
여러분들은 독보적 이하라 유지 컨텐츠를 심도 있게 리뷰하는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아니, 사실 그리고 딴 거는 저희가 사실 자체적인 리뷰를 하긴 하잖아요. 뭐 저희가 뭐 남의 거 보고 읽는 게 아닌데 그렇다 쳐도 이미 남들이 다 다뤄본 적이 있고 저희도 그들의 평가 크게 괴를 벗어나지는 않는데 이러한 독특한 시각, 독특한 의견에서 좀 남들과 다른 평가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는 독특한 시각, 독특한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자료가 별로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아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가시나무왕 알고 디멘션 W 아는 거고 그게 계약자도 그나마 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하여튼 제가 지금 여자 그 여학생 이름을 못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
아 괜찮습니다. 이건 이해합니다. 네.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네. 평가를 그럼 바로 들어가죠. 그럼
평가를 바로 들어가죠. 네.
이 작품이 좀 두 가지 시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리즈물의 중간에 들어간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기, 2기 보셨죠? 애니메이션.
당연히 봤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부족한 부분이 연결이 되고 설명을 더 해주고 이런 게 없나요?
부족한 부분이 연결이 되고 설명을 더 해준다라는 관점은 저는 1기, 2기에서 너무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애초에 연결시킨다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게 본편이에요.
제가 신뢰를 범했군요. 아 솔직히 그렇지. 솔직히 흑의계약자 설명 너무 안 하긴 했죠.
설명을 너무 안 하고
그러니까 워낙 뭐 연출이라던가 뭔가 안에 뭔가 뭔가 되게 많은 게 담겨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매력적인 작품이었지.
그쵸?
사실 대놓고 보여준 건 너무 없긴 했어요.
맞죠.
아 맞아.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니 흑의 계약자가 이렇게 매력적인 작품이었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흑의 계약자가 매력적인 만화긴 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긴 했는데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백피님처럼 완성도 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구멍이 많은,
그죠?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은 작품이긴 했죠. 설명도 미흡했고, 이게 왜 이런 건데 하면은 그런 거 내용 안 담겨 있고, 그냥 아 이게 이런 건가 보다 지레짐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참 많았죠. 그게 특히 2기 가면서 엄청 심해졌는데,
1기는 그래도 제법 괜찮았는데 네. 2기 가면서
엄청 심했는데, 7의 꽃을 보면, 그리고 오브웨이 편이 있거든요. 오브웨이까지 보면 아 왜 주인공이 왜 이 나쁜 남자 개상판 되고,
그죠?
이는 어디로 갔고 이런, 그리고 도대체 이는 왜 일기에선 그냥 돌로 말도 안 하고 과묵하고 이쁘장양하기만 한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왜 이기에서부터는 살짝 히로인 포지션을 쥐고 있고, 이런 의문점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문점은 풀리는데,
아, 사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네. 그런 의문점은 풀리는데 사실 캐릭터 말고 캐릭터적 의문점은 풀려요. 맞아, 네. 확실히 캐릭터가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2기의 결말은 결국 이 여차여차에서 끝나잖아요. 근데 2기 결말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2기 결말 그냥 충격, 공포, 혼돈, 파괴, 망가잖아요. 그냥.
그래서 그 2기 결말이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중간에 설명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캐릭터들이 이렇게 됐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의 중간 연결고리는 될 수 있지만 이제 그 근본적인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이 그건
그게 되지 않아.
그건 만화가한테 뭘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고.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애니를 애니메이션까지도 유지 작가가 쓰게 했어야지.
근데 이거는 정말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순삭이 이 만화로만 봤을 때 평가.
이 만화로만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좋았다. 뭐 반전이 어쨌다.
반전도 물론 좋았지만 이게 이제 쥐락펴락하는 이 스킬이 늘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강약 중강약을 조절하지 못하고 강강강강강 간다든지
강중강강강강강강강강
이렇게 갔다든지 한다면, 이제 이 작가가 이게 완급 조절을 할 줄 아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소재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돼 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가지고 풀어내는 능력도 뛰어나구나 라는 걸 느꼈고, 특히 무엇보다 제가 아주 좋았던 건 파워 밸런스가, 원래 흑의 계약자라는 건 결국에
능력자물이죠.
능력자물이잖아요.
그렇죠.
능력자 배틀물인데, 뭐 이 배틀물에서 중요한 것이 저는 파워 밸런스라고.
파워 밸런스 중요한 생각해요. 요소죠. 예. 네.
중요한
그거를 요소. 깡그리 개부셔 무시해 버리는 작품들이 몇몇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 파워 밸런스가 참 알차게 딱 맞게. 그러니까 마치 막 악마 마왕 보스가 있는데, 마왕 보스가 레벨 1 용사한테 약한 부하 한 마리씩 보내가지고 그 용사가 점점 레벨업하고 그 레벨업한 용사가 마왕을 결국에 무찌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파워 밸런스나, 아니면 갑자기 레벨 1이었던 용사가 레벨 100으로 각성해서 뭐 무찌른다거나, 아니면 뭐 원래는 강했어 하다가 적한테 고전하다가 간신히 이겨놓고 그 다음에 그 적을 압살해버리는 적이 등장했는데 그거 조금 고생하다가 아 나의 숨겨진 실력을 발휘해야지 하면서 다시 또 무찌르고 이러면서 정말
뭔가 예시 하나하나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지금 몇 개 있는데,
그죠? 말도 안 되는 그런 파워 밸런스들이 저는 이런 배틀물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가가 게임 관련 업계 종사자여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짬을 먹을 대로 먹어서 그런지
레벨 디자인이 잘 되어있다.
아주 레벨 디자인이 탁월하다. 그래서 능력자들 나오는 것들이 강적이 뭐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고, 강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능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머리싸움, 뭐 연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하다. 그래서 작가가 너무 그림도 잘 그리고 표현도 잘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애니메이션 연출도 좋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훨씬 극대화되지 않았나. 아주 저는 대만족스러웠습니다. 거기다 결말까지 깔끔했기 때문에, 저는 융생씨도 아시겠지만 결말이 난 작품, 특히 결말을 깔끔하게 복선을 회수해서 잘 내면 웬만하면 고득점을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깔끔하다 못해 진짜 좋은, 아주 회수도 다 했고 좋기도 다 좋았고 캐릭터 활약할 것도 다 있고 차례대로 파워 밸런스도 완벽했고, 그래서 4권짜리 단편이라고 하기엔 좀 길지만 4권짜리 만화책으로는 아주
완벽했다.
네, 저는 정말 고평가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보면은 이분이 뭔가 원작에 있는 작품을 다시 자기가 이렇게 다루는 것도 그건 그것대로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건 중심의 이야기 구성을 하다 보니까 캐릭터를 살린 상태에서 다른 사건을 하나 더 제시한다 이런 식의 구성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잘 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혹시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흑의 계약자 1권부터 4권까지
소장하고 계신 분
있다면
용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연락 좀 연락인데 연락 주시면 뭐 어떡해요?
어떻게 할까요?
뭐 빌려달라고 해요? 아니면 뭐 경품으로 우리 만화책을 드려요?
구매나 아니면은
아니 좀 구경이나 하게 사진이나 좀 찍어줘요. 아니 하도 얘기를 들어갖고 궁금해 죽겠네. 난 보지도 못했는데 하도 옆에서 칭찬을 해갖고 막 아 네 그렇습니다. 아이 참 좋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번 화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